요한일서 4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러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러한 내용 다들 그 기억하실 것인데,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뭐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한 그 내용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끊어놓지를 못하게 한다, 붙들고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뭐 곤고, 핍박, 기근, 위험, 뭐 칼, 이러한 것들은 하나같이 인간에게는 무서운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찾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기도 하죠. 환난, 곤고, 뭐 위험, 칼, 기근 이런 것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피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인간에게서 나타나지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이 전부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역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들 힘 가지고는 뭐 기근, 핍박, 환난, 칼, 위험 이런 것들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환난, 핍박이나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금방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나의 팔자를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환난과 기근, 적신 이러한 것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불신앙을 보이는 것조차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 능력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얘기죠. 결국은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놀라운 그 복음의 중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의 그 용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들 덮고 있고 우리의 그 악한 것들을 다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용서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떠한 죄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읽었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용서 안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과연 누가 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를 보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에게는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랑하는 또한 자기 어떤 행함을 가지고 타인과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은 분명코 보이지 않게 되겠죠. 다만 예수님의 용서 때문에 살고 있는 그 마음으로 타인을 다가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성도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그 말의 의미는 너희는 다 같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님이 용서를 바라보고 그 용서가 주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서로 만나라. 그것이고 사랑이다.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도의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는 자라면은 분명 그 안에는 주님이 용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물이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가 자리하고 있다면은 결국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면은 신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하심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가 그 속에 있다는 것, 주님의 용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가 말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또 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랑이 있다는 그 얘기는 그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용서를 보고 사는 것이다. 그 주의 용서를 보고 살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러한 그 내용이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했을 때에 대개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고주망태로 살던 그 사람이 뭐 술을 끊었다든가 뭐 담배를 끊었다든가 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한다든가 자꾸 이런 차원에서 성령이 오신 증거를 자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라고 이렇게들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성령이 오신 증거는 절대로 어떤 뭐 술, 담배 끊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부어주는 그러한 것도 성령이 오심의 증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우리 술 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사도 요한은요. 성령이 오심을 뭘로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런 말하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오심의 문제를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누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회의 모든 일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 재산을 다 털어가 교회에 바치는 뭐 이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면서 그걸로 기뻐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주님 베푸르신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 때문에 기뻐 감사하는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특정한 죄만 짓지 아니하고 교회 잘 다니면은 신자일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사도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종교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도가 볼 때에는 성령이 함께한 신자는 예수님의 그 거신 사람, 즉 용서하심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충만해 있는 그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사도가 볼 때에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신자로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에게서만이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것이고 그것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만 하나님께 속한 자인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어떤 신자로 일컬음 받는가 일컬음 받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문제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할 수가 없고 또한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러한 말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다는 것 자체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한 신자라 성령이 함께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말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몇 가지 행동이 아니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발생되어진 어떠한 그 모습 항상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다 이러한 그 얘기신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죄의 심판에 책망한다 그 얘기는 세상은 이 세상의 인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세상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중심이거든요. 자기 행동의 중심을 두면서 의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착한 행동을 하면은 그게 의로운 것이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악한 것이죠. 그리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천국에 갈 만한 사람,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결국 신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착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하나의 어떤 보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죄나 의나 심판의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주님이 기준되어가지고 십자가의 그 풀리신 그 피의 은혜가 기준되어가지고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얘기죠. 결국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잘못이니까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 그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악한 죄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그 관심이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맹목 하늘만 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는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섬김으로 용서받은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서 주님의 용서를 보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느냐. 사망에 처한 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거기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게 되겠느냐.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항상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신자에게는 뭔가 행동이 뒤바뀌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주님의 용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와진다는 것. 그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연히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는 그 사랑. 항상 그것을 내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제가 성령 뭐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관심거리가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여기로 향하면 그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자기 행동을 따지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성령 받았던 그 증거물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아, 난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질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세워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주장을 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용서를 증거하는 그런 신자의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나를 살피기 위해서 성령 받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데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그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살피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내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용서에 얼만큼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총에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여러분의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진다.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특별한 종교자의 흥미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 나타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아는 것으로 성령이 오신 증거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을 하게 되고 그때 죄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에 눈을 돌리고 그 용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신자의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용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자연히 보이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구하고 갈망한 것은 사랑이죠. 아직 사랑을 받지 않았으니까 사랑을 달라 이렇게 구하는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고 사랑을 구해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항상 내 힘으로 살려고 힘써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힘을 달라 구하지 않습니까? 힘을 달라. 그게 뭐냐면 주님의 용서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주님의 용서를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도 힘 있는 사람 사는 것에 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더 재미있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 구하게 되는 것이 항상 나한테 힘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사랑에 관심을 둔 신자는 주님이 용서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난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분명히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를 발견한다면은 항상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갈망, 이러한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간다 주님께 간다 말하는데 신자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은 주님인데 그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있는 거 오직 용서하심이지 않습니까? 그 용서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거 이게 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은총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 이걸 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신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도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고 찾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한 신자이고 이러한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주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자라고 말할 때 그 신자의 중심적인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항상 깊이 파악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뭐 행하고 하는 그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우신 것, 주님 베풀으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는 것. 오직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하심에 내 모든 마음이 쏠려있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게 신자의 귀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서 무엇 때문에 죄인으로 이렇게 일컬음받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며 딴 데 정신빨리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날마다 발견하면서 이러한 내가 그래도 주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놀라운 용서 때문이라는 것.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서 주님의 용서에 감사하는 것. 그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총에 무릎 꿇으면서 기뻐하는 것.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품상이 채워진다면 그러한 신자에게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 분명히 나와지는 것이죠. 형제를 대할 때에 주님의 용서를 담는 그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신자의 그러한 풍성한 삶이 여러분께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 역시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마음껏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못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치 못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용서하심을 다시금 바라오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에도 그런 용서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대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